TV의 여행수다 디비파기.
세상 인구만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탁피디고요.
네,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좀 시사적인 문제 이런 거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은 머리를 좀 식히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로
네네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네. 골치 아프고 그리고 맨날 그 얘기만 하다 보니 아 이거 정말 우리도 이제 정신에 좀 평화를 안정을 좀 되찾자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 지구 밖으로 우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이야기죠.
네, 프로젝트 네. 헤일메리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
예. 이미 뭐 네. 대한민국 극장 관객 수 뭐 왕사람의 뒤를 이어서 또 저기 흥행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흥행 돌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목이 일단 특이해요. Hail 그러니까. Mary. 그러면은 뭐 직역하면은 성모 마리아 만세 뭐 이제 약간 뭐 그런
아베
거잖아요.
마리아.
아베 마리아.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 저기 뭐야 농구에서 버저비터 있잖아요.
네,
종소리
네.
땡땡땡 나기 전에 내가 뭐 대도대라 하면서 확 던져가지고 역전을 노리는 것처럼 그런 거랑 똑같은 미식축구 할 때 다지고 있을 때 딱 한 방으로 역전을 노리는 엄청나게 긴 롱패스 요거를 뜻한다고 그러죠.
네네네.
이 영화에 이제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프로젝트 헤일메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 그 소설가는 앤디 위어라고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마션의 작가입니다.
어쩐지 그 풍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느낌이 비슷하죠. 네. 예. 과학자가 나오고 굉장히 엄밀한 과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닥쳐온 위기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예. 과학적으로 네. 해결해 나가는. 이게 이제 이 영화, 이 소설가의 이제 최고의 장기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이제 마션은 봤는데 마션이랑 뭐 상당히 이제 좀 비슷하면서도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는 일단 과학적인 얘기인데 뭔가 이제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은 일단 우주인이 나옵니다. 외계인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외계인이 네.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마션에서는 조금은 그런 외계인이나 이런 존재들은 좀 배제하고 정말로 있을 법한 근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
네.
네, 정말로 인류가 화성의 이주를 위해서 이제 화성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해프닝 같은 거라면
맞아.
이거는 조금은 더 인터스텔라를 네. 좀 떠올리게 하는 그렇죠. 그런 설정들이 있었어요.
네, 조금 더 네. 조금 저기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거죠. 마션은 진짜 초하드 SF고.
네, 네, 네.
그 우리 앤디 위어 작가는 마션이 데뷔작인데
네.
데뷔작으로 초 슈퍼 홈런을 갖다가 날리고
야 그게 데뷔작이었어요?
네 데뷔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두 번째 소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일단 포기했습니다. 아 뭐 말이야 넘어갔는데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그리고 그 소설책 읽으면서도 아 이거는 당연히 영화화 될 거다 싶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 속의 장면들이 어떻게 될까 이제 머릿속을 계속 상상하게 되는 이런 재미들이 있었었거든요. 결국 이제 5년이 지나서 올해 영화가 나왔고 뭐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영화가 나와가지고 영화도 역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탑피님도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예,
네.
예. 아,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바탕으로 한 유튜브 콘텐츠들이 말 그대로 수천 수만 개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게다가 이 특히 과학 내용이다 보니까 뭐 궤도님부터 시작해서 지웅배 박사님, 이정모 관장님 뭐 우리나라의 유명 과학 셀럽들이 전부 다 이 주제를 안 건드린 분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우리 탁수다에서는 프로젝트 헤일메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학적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점이 바로 우리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네.
둘 다 문과.
아 그렇습니다.
네. 문과생들이 이 하드 SF의 세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아,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방송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매우 참신한 이런 방송들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자.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분도 많을 테고 충분히 스포일러를 당하셨을 테니까 대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네.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가고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조사를 해보니 지금 태양에 뭔가 이상이 생겼어. 이상이 뭔가 했더니만 태양 빛을 갉아먹는 태양 에너지를 갉아먹는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식하고 있는 중이야.
일단 그 발상부터 너무 신선해요.
그렇죠. 네. 진짜 신기하다.
태양이 병에 걸렸어.
그것도 딴 게 아니라 미생물이니까 말 그대로 병균에 태양이 이제 먹혀가고 있는 중이야. 아니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면 이 방법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음. 얘는 뭐 살충제를 뿌려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 미생물이 이걸 어떻게 죽일 거야?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우주들을 갖다 수렵해봤는데 태양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그 소위 별 항성들이 다 이런 똑같은 빛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항성만 멀쩡하더라. 저기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지금 저 별이 멀쩡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찾아내서 지구한테 알려주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구인에게 닥친 가장 유일한 딱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주비행선을 날리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가 꽤 멀어. 10광년이 넘어. 아, 이건 10광년이 넘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도 10년이 넘는데
네.
우리 지구 인류의 기술로 상대성 이론상 광속은 갈 수가 없음.
돌파할 수 없죠.
돌파할 네.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소설석에서는 또 놀라운 계기가 생기죠. 여기 태양빛을 갉아먹는 이 우주 미생물을 보니까
네.
얘는 에너지를 거의 그대로 99% 이상 질량으로 바꾸고 이 질량을 다시 99% 이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질량과 에너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에너지 전환 물질인 거야. 얘를 갖다가 당연히 그래서 연료를 쓴다고 그러면 이 에너지의 양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에 뭐 말 그대로 몇백만 몇천만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됨. 이걸 사용을 하면 광속의 90%까지 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얘를 연료로 만들어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그걸로 날아갑니다. 날아갔는데 다와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우리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외계인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외계인을 만나게 됩니다. 외계인은 에리드 별이라고 하는데 에리드인들이죠. 에리드인에서 여기에서도 우리 지구인도 3명 갔는데 2명 죽어버리고 1명만 살아남고 여기 에리드인들도 뭐 10몇 명 왔는데 다 죽어버리고 로키 혼자 살아남아서 둘이 혼자 살아남은 외로운 존재들끼리 이 별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 지구 대표는 이제 라이언 고슬링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리드 별이라고 어쨌든 뭐 자기들만의 뭔가 이렇게 약간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약간 R2D2 소리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지구의 말로 약간 바꿔봤더니 이제 맞아요. 에리드라는 이름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차근차근 우정을 쌓아나가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결국 마지막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을 내는 이런 영화입니다.
네, 일단 외계인이 생김새가 뭔가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외계인의 생김새는 아니에요. 뭔가 암석과도 같은 그런
그렇죠.
예, 형태를 지니고 있는
돌멩이 인간이죠.
네네네. 예.
사실 책으로 볼 땐 텍스트로 보니까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사실 머릿속으로는 그렸었는데 저는 그 바위로 됐다 그러니까 바위 같이 생긴 조그만한 뭐 납작한 이런 걸 상상을 했어요. 얘네들은 이제 불가사리처럼 이제 다섯 개의 팔다리를 가진 이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되죠. 여기 얘네들은 눈, 코, 입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소리로서 음파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런 존재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 영화 또는 소설의 장르는 SF 중에서도 소위 하드 SF라고 불리죠. 하드 SF는 과학적인 설정, 현재까지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이 과학적인 이런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음. 예를 들면 뭐 광속 초월 이런 거 없음. 우리 광속 초월하는 방법 모르잖아. 모르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확 가정해 보면 안 되지. 인 거고 갑자기 막 그러니까 광속 초월이 안 되니까 여기서 어마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특히 안 되는 게 인터스텔라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그 저기 아바타에 나오는 그 별인데 거기도 4.3광년이잖아. 그 이걸 어떻게 이제 갈 거냐? 우리는 광속을 갈 수 없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스트로파즈라고 하는 태양을 파먹는 요 우주 미생물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걸로 해결을 하지만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서도 상상력으로 채워넣은 영역들이 많이 있죠. 일단 아스트로파지라고 하는 이런 우주 미생물을 우리가 본 적은 없어. 근데 과학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연료를 만들 수 있다 등등등. 이것도 다 과학적으로 다 문제를 풀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갔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죠. 외계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제일 큰 주제가 그겁니다. 외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1. 외계인은 진짜 있는 거 맞냐? 있는 거 맞냐?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그러면 왜 안 보이냐? 얘네들 왜 뭐 어디 숨었냐?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의 제일 큰 요지입니다.
네. 일단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소설에 등장하는 미생물 이름이 이제 아스트로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어디서 들었나 이렇게 곰곰이 뭐 약간 친숙한 거야.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박테리오파지라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박테리오파지에서 파지가 뭘 먹는 포식자라는 뜻이더만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박테리아 먹는 애면 박테리오파지. 그리고 이제 아스트로는 이제 별이니까 별 먹는 애들.
별
포식자. 그래서 맞아. 아스트로파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1. 우주 미생물들은 과연 존재할까?
우주 미생물.
아스트로파지 같은 거는 사실 상상의 영역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이런 게 있어라고 이제 전제를 한 건데
네.
이런 거 말고 뭐 우주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과연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거의 99% 이상 그거야 당연히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운석이나 혜성에 미생물이 붙어서 이동하는 건 가능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 뭐 화성에서도 혹시 뭐 한번 찾아보자. 그럼 화성인을 찾으려 기대하진 않지만 화성에 살고 있는 미생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땅도 파보고 뭐 화성 어디로 가면 뭐 지하에 이제 물도 있다 그러니까 얼음 형태로 이런 걸 파보기도 하고 등등등 많이 해봅니다. 지금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라고 있는데 그건 완전 얼음 형태. 얼음 덩어리로 갇혀 있는데 그 밑에는 당연히 이제 지열 활동을 해서 물의 형태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물 내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우주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건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어떤 생태계를 갖고 있을지. 그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뭐 아스트로파지 같은 게 있다고 해도 뭐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상상력이니까. 자, 그런데 우주인이라고 하면 즉 문명을 갖춘 우주의 지적 생명체 인간 같은 문명 체계를 만든 인공적인 어떤 체계를 만든 이런 지적 생명체가 과연 있을까? 요 질문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이죠. 이거는 여기서는 우주 미생물보다는 허들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이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지적 존재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네.
이걸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도 해봤고 우리 지적 생명체와 교신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위험천만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연락이 닿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걔네가 우리보다 압도적인 그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맞아.
꼼짝없이 그 스페인 침략자들 쳐들어왔을 때 잉카 사람들 그런 꼴 날 거 아니냐
완전 이제 작살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호킹 박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서도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우리 지구 생명체들은 너무 궁금하잖아. 외계인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보고 싶지.
네.
이거 무섭다고 해서 안 보고 그럴 리가 있냐. 당연히. 있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궁금한 이런 호기심이 됩니다. Curiosity kills the cat and human. 호기심이 결국 고양이랑 사람이랑 다 죽일 수 있음. 이지만서도 어쨌든 호기심은 참을 수 없죠.
네네.
자, 그래서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여기 지구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이신 드레이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 그 수식이 사실 수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어이없을 만큼 간단한 수식입니다. 자, 전 우주에 있는 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별들은 항성들은 그 옆에 대부분 지구 같은 이런 행성들을 다 거느리고 살아. 그럼 이 행성들의 숫자는 별들 숫자보다도 또 곱하기 뭐 5 내지 10 정도로 더 많겠지. 근데 이 행성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적당한 기온, 그다음에 물의 존재, 그리고 뭐 자기장의 존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로 한 이런 별들의 숫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진화적인 시스템을 갖출 확률, 그 진화를 통해서 문명 세계까지 만들 확률까지 쭉 다 이 확률을 곱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 만든 드레이크 박사님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다 X로 해. 뭐 별의 숫자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됩니다. 뭐 0, X는 뭐 0.1이 될 수 있고 0.00001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별의 숫자가 너무 엄청납니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이 살고 있는 데는 태양계고 이 태양계가 살고 있는 데는 우리 은하계, 은하수잖아. 은하계. 우리 은하에만 별이 최소 천억 개, 대충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별이라 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스타를 얘기하는 네. 거죠.
스타. 네, 네, 네. 그 이 스타의
플래닛 말고 그러니까. 네.
스타 하나당 플래닛이 한 대여섯 개씩은 대충 다 딸려 있을 거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천억 개 달면 쳐도
아우.
항성만 해도 5천억 개가 돼. 네. 5천억 개 0.1, 0.1, 0.1 암만 곱해와도 여전히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이러니 과학자들은 한 90% 이상은 우주에 미생물이 있는 건 거의 100%라고 보고 지적 생명체가 우리 말고 딸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거는 데에 한 99%, 95% 이상은 다 당연히 있을 거다. 라고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프로젝트가 있죠. 드레이크 박사님이 아까 이 방정식을 만든 이 박사님이 처음 시도를 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소위 SETI 프로젝트. 이게 있습니다. 즉 우주 생명체와 우주의 지적 생명체와 교신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우주 생명체가 내뿜는 전자신호 이걸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해서 엄청나게 큰 망원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전파신호 막 분석하고 좀 연식이 되신 분들 제 또래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한 20년 전? 뭐 이때에는 스크린 세이버를 돌리면 세티에서 나온 신호를 갖다가 전 지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 이걸 갖다가 계산해주는 이런 지구적인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뭐 컴퓨터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에서 뭐 최종적인 드레이크 방정식의 해 그래서 저기 지적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몇이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0은 아닐 거야.
0이 될 수가 없죠.
0은 아닐 거야.
일단 모수가 너무 크니까 별의 숫자라는 그 입력값이.
네.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면 있긴 있다 손 치자.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숫자 중에 하나가 소위 골드락스 존이라고 그러죠.
네.
딱 지구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기온도 적당하고 뭐 물도 많고 뭐 자기장도 막아주고 뭐 다른 데에서 소행성 날아오는 거 이런 것도 막아줄 수 있는 다른 행성들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조건에 있는 별이라고 그러면 꽤 많을 거다. 이 별에서 이제 뭐 생명체 시스템들이 뭐 태어나고 어쩌고 이러는 확률도 쭉 다 있어. 근데 이 확률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확률이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 그래서 문명을 이루었어. 근데 그 문명이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기간 내에 우리랑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 문명을 생각을 해보니까 지구에서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한 뭐 200만 년? 300만 년 전에 나왔다고 손쳐. 근데 그때까지는 생명체이고 나름 지능도 있고 등등 하지만서도 지적 생명체를 하긴 부르기는 좀 어렵잖아. 게다가 외계 생명체와 교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외계 생명체와 교신할 수 있게 된 건 1950년대 이후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2026년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계인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소위 전자신호로 해서 전자기파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시기는 이런 문명의 시기는 지구 전 45억 년 역사에서 이제 70년 됐어요. 근데 인류 문명이 과연 몇 년이나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과학자들도 깝깝하고 만약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외계인들이 본다 하더라도 또 깝깝한 거야.
찰나지 뭐 찰나.
야 너 좀 그런 식으로 살다가 몇 년에 가겠냐. 어? 뭐 트럼프 저런 날도 모르는데. 뭐 앞으로 뭐 100년에 살겠냐 너네들. 이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걸 대비를 해본다고 그러면 외계 문명도 비슷하지 않겠냐. 거긴들 뭐 또라이 없겠나. 뭐 문어 또라이 나오고 뭐 각광류 또라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 동네도 그냥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티 프로젝트 해서 외계 생명체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아 너무 궁금해 입니다. 그거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 이게 제일 큰 거겠죠. 그런데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외계 생명체가 진짜로 있고 우리와 교신이 가능해라고 하면 저 문명은 충분히 오래 존속 가능하네. 오래 존속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만났겠지.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도 오래 존속할 수 있는 문명적인 증거가 외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인류로서도 배우는 점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만드신 세트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단 1차 목표가 2040년 정도까지 쇼버가 날 것 같다. 지금 있는 기술로 이제 계속 외계 신호들을 갖다 막 분석하다 보면 뭐 하나 나올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전제는 당연히 있다. 지적 생명체. 당연히 있는 거다. 요게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의 생각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외계에 우리 말고 외계인들이 있을 것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우주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저기 여기 은하에만 우리 은하에만 별이 뭐 한 5천억 개 있다 그래. 5천억. 근데 이런 5천억 개의 은하를 가진 은하가 우주상에 2조 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뭐 대충 곱해 보면은 이게 우리 이제 미국의 부채가 뭐 5경이네 6경이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경을 넘어서 해 단위로 넘어간다. 뭐 2행 200행가 뭐 이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별이 있는데 없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중에 그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우리 말고 다른 애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다.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너무 외롭잖아. 이 넓은 우주 우리밖에 없어? 너무 외로워서 문제고 우리 말고 다른 애가 있다 그러면 걔네도 우리를 갖다가 이제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남습니다. 왜 안 보이냐는 거죠. 세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했는데 흔적도 안 보인다. 아니 뭐 뭐라도 뭐 꼬투라도 있을 거 아니야. 문명이 발달을 했다고 그러면 이 우리 지구 문명으로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만약에 뭐 20세기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 30년만 지났더니만 지구 문명이 진짜 말 그대로 30년 동안 이만큼 발전을 했어. 근데 앞으로 한 2, 300년만 더 발전을 하면 일론 머스크가 화성도 보내고 뭐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신호들은 외계에서도 충분히 감지 가능할 수준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300년이 아니라 3000년, 만약 3만 년이 간다고 그러면 그건 뭐 지구의 지금의 이제 기술 발전 수준을 계속 나아간다고 하면 뭐 은하계 정복도 다 가능하지 않겠어? 한 3만 년 정도 된 지구 문명 정도다 그러면 은하계를 완전히 다 뒤집어 뒤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이런 상상력으로 만든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리온스 암즈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줄여서 오리온스 암즈에서 OA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 지구의 덕후들이 모여가 SF 덕후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지구 문명이 쭉 발전을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태양계 넘어서까지 이주를 하고 인터스텔라를 할 수 있는 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만들어내고 워프 방법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내고 해서 이걸 하드 SF적 관점으로 만들어낸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에서 파생된 사람들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변형을 갖춰가지고 아주 이제 다르게 진화를 한 이런 종족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물고기 인간, 뭐 박쥐 인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만들어가지고 은하계 전체로 퍼져 나아가는 그 퍼져 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문제점 그리고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계인들도 당연히 그런 걸 만들지 않았겠어? 뭐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가면은 당연히 외계인 구역들이 그 주거 별에서만 살겠어. 그 별 옆으로 가고 뭐 이걸 가면은 꽤 거창한 시설들을 만들어놨을 것도 같은데 안 보인다는 거지. 이게 왜 안 보이느냐? 이거를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과학자이신 에니코 페르미 박사께서 그 원자력 그 맨하탄 프로젝트
네네네.
이거 프로젝트 할 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950년대 그때 남은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술집에서 노닥거리다가 외계인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페르미가 근데 왜 없지? 왜 안 보이지? 이 질문을 한 걸로 시작이 되어서 왜 외계인이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아니 연구라기보다도 그 말로는 사고실험이죠. 이 사고실험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들을 여러 개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일 쉬운 답이 뭐겠습니까? 왜 우리는 외계인을 만나지 못할까? 외계인이 안 보일까?
우주가 너무 넓어서.
정답입니다. 네. 제일 쉬운 답이죠. 우주가 너무 넓어서입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아바타네 나비족 행성만 해도 빛으로 4년이 걸립니다. 우리의 기술로는 지금 현재 걸로는 한 몇백만 년 걸리겠죠. 지금 현재 우주선을 날린다고 그러면. 그러니 너무 멀어서 그렇다. 아니 그럼 저기 우리 지구가 세티 프로젝트든 뭐든 해가지고 우리도 막 그 우주로 전파신호 막 발생을 시키잖아. 보내잖아. 그럼 외계인도 그 받아보지 않겠어. 그런데 그거 날려보낸지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나간지 최초의 TV 방송이 나간지 아니 100년도 안 됐어. 그러면 그야말로 그 전파가 그대로 우주로 쫙 뚫고 나갔다 하더라도 100광년 이상을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100광년 내에 있는 외계인들한테만 우리의 존재가 눈치가 채인 거지 그 외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 이상은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아까 얘기했던 오리온 잠즈 세계관도 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 은하수의 아주 특정한 영역 오리온스 자리에 있는 팔한 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요 구역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그 별자리 오리온 별자리에 있는 그 그게 이제 이렇게 팔 다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팔 하나. 아, 그렇죠. 그 정도 공간.
그 은하가 은하가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나선의 팔 중에서 끄트머리 한 부분이 다예요. 만약에 인류가 뭐 말 그대로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이 지나 가지고 엄청난 과학 기술을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은하 우리 은하도 전체를 다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주 특정 은하의 뭐 한 100분의 1만 가더라도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지금 온 동네 뭐 제임스 웹 망원경 넣어가지고 온 동네 막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전체 우주 범위에 뭐 말 그대로 뭐 몇백억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너무 우주가 너무 넓다라는 말은 우리한테도 너무 넓지만 외계인한테도 너무 넓습니다. 이러니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럼 못 보나? 아니 우리 외계인 영화를 여태까지 뭐 몇백 개를 만들고 몇천 개를 만들었고 소설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렇게 많이 외계인들을 상상해 왔는데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너무 넓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는 결국 외계인을 못 보는 건가? 이 생각을 하면 좀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온 최근에 나온 유력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지구 문명이 외계 문명과 만나긴 만날 거야. 그런데 그게 호모 사피엔스는 아닐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인터스텔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체로서 너무 연약해. 아까 프로젝트 헬메리에서도 봤듯이 우주 방사선 이런 것들도 잘 차폐를 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뭐 코마 상태로 있어야 되고 냉동 인간 돼야 되고 이렇게 하기로는 너무 하다다.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툴이 있죠. AI 로봇. 얘네들은 전기 먹고 좀 되니까 우리보다 훨씬 내구성이 강할 거 아니냐. 결국 우리가 만약에 외계 문명과 조우한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기계 문명을 보낼 거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겠다 하더라도 그 지적 생명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스텔라 여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거 생명의 존재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 같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기계를 보내지 않을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계인과 조우한다고 그러면 라이언 고슬링과 로키가 만나듯이 생명과
로키는 이제 그 영화에 예, 있는 그 바위 외계인.
예, 외계인. 라이언 고슬링 거기 저기 극중 이름이 그레이스 박사죠.
네네.
그레이스 박사와 로키가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나기 전에 아마도 로봇과 로봇가 외계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들 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트랜스포머 영화 보면서 저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차가 로봇으로 변하고 해가지고 뭐 때려 부수고 싸우면 이건 말이 되나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차라리 저게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외계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갖다 뭐 괴롭히고 또 뭐 도와주고 이런 거 하느니 차라리 외계에서 보낸 로봇들이 우리한테 먼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요번 시간까지는 프로젝트 헬메리 영화에 대한 계략적인 줄거리와 이 영화를 보기 위한 앞서인 준비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외계 존재, 지적 생명체로서의 외계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진진한 주제, 과연 그 만남은 어떤 방식으로, 즉 우호적으로 요번 헬메리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우정을 쌓아나가는 우호적으로 만날 것인가.
아, 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이야기죠.
네. 네. 또는 삼체, 드라마 삼체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존재로 만나게 될 것인가. 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계인은 있을까 없을까? 외계인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주는 일단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획득하고 그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지 뭐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뭐 그 10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과의 만남은 쉽진 않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음모론에서는 이 외계인
우리 음모론 음모론자십니까?
네. 저는 음모론 너무 좋아하고 웬만하면 음모론을 믿고 싶어합니다. 허접하지만 않으면 저는 정말 음모론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외계인을 볼 수 없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우리 음모론자들의 아주 강력한 반론이 있죠. 야, 외계인들이 빙달이 하빠지냐? 우리한테 들킬 만한 애들이라고 그러면 진짜 들켰지. 얘네들의 놀라운 수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발을 펴도 몰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야, 외계인이 뭐 ET가 저렇게 뭐 어저께 걸어다니는 줄 아냐?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있을지 우린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 이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아이고 뭐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데 어차피 그럼 여태까지 상호작용 안 했다 앞으로도 안 할 거 아니야.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맨 인 블랙 같은 영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구인으로 다 위장해가지고 예, 살고 있잖아.
그렇게 실컷 만나가지고 얘기까지 다 하고 뭔가 온갖 모험을 다 했는데 번쩍하고 난 다음에 까먹었어. 아니 그럼 뭐 없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이 음모론 입장에서는 나름 재미는 있고 또 맨 인 블랙 영화를 만드는데 좋은 세계관이 되긴 하지만서도 그건 좀 허접한 음모론이야. 인 거고 이런 음모론 말고 실제로 과학자들, 이 과학자는 자연과학자, 우주과학자 이런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의 영역에서도 이야기되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탁배님도 그렇고 우리 둘 다 문과고 문과 중에서도 사회과학 쪽 이쪽 전공 일하가지고 이쪽 주제에 익숙합니다. 여기 헤일메리에서 아스트로파지의 에너지 생성의 원리가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뭐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아예 뭐 이런 정도이고 정작 중요한 건 이 외계인들과 우리와의 상호적 상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 사실 이게 핵심적인 궁금증 또는 네. 흥미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외계의 존재와 우리가 만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이건 여태까지 수도 심하는 영화 소설들에서 변주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외계인 영화라 그러면 ET가 있습니다. ET는 어린이들의 좋은 친구로 와서 우리 인류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전거 타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 보면은 팀버튼의 화성 침공 같은 걸 보면 와가지고 다들 부숩니다. 화성인들이 와서 다들 부수고 결국 이렇게 해서 지구인들과 거하게 한타까리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구의 이제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다 죽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극단들이 있죠. 우주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상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한번 써먹었던 외계인들은 다시 잘 안 써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온갖 외계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존재에서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외계인도 있고 죽자서 싸우는 외계인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싸우는 쪽이 많죠. 왜냐하면 그걸 해야 재미가 있지. 친하게 지내면 그게 뭔 재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우리와 만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탁피디님이 얘기하신 바로 그 이론 있죠. 만나면 큰일 난다.
아, 네네.
예. 야, 그 스페인 침략자들이 정복자들이 남미에 가가지고 인디오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봐라. 그럼 완전히 다 쓸어버렸다. 그 인디오들이 안 죽고 그나마 그거라도 살아놓은 게 다행이다. 진짜 다 죽을 뻔했다. 완전 멸종될 뻔했다. 그게 지구인들한테 안 나타날 법이 있냐. 너무너무 위험한 짓이다. 그거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제일 대표적인 분이 스티븐 호킹.
예.
호킹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호킹 박사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쪽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둠의 숲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숲. 자, 깜깜한 숲이야. 이 앞에 뭐가 나올지 몰라. 여기에서 귀여운 토끼가 나올 수도 있지만서도 거한 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우리 아무도 몰라. 이 우주가 거대한 어둠의 숲이라고 그러면 내가 맞닥뜨리게 될 새로운 존재는 토끼일지 곰일지 모름. 토끼면 그냥 뭐 보내면 되지만서도 곰이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앞에 나서는 물체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선빵 날려가지고 아예 없애거나 그럴 자신 없으면 숨어라.
숲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네.
숲에서 그냥 안 들키도록 해야 된다. 이게 어둠의 숲 이론입니다. 이 어둠의 숲 이론으로 가지고 제일 거하게 세계관을 창조해낸 작품이 바로 삼체입니다. 삼체에서는 삼체인들이 나오죠. 삼체 외계인들이 나옵니다. 이 외계인들은 어둠의 숲 이론에 매우 충실하여 지구인들의 존재를 알자마자 저거 날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저 날려 지구인들 싹 다 없애고 나면 지구는 우리 삼체 행성보다 훨씬 살기 좋은 행성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살면 돼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삼체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과학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구를 갖다가 싹쓸이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지구인들 입장에서는 삼체가 어떤 인들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삼체에서는 예원제 박사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문에 온 집안이 다 풍비 박산나고 완전 인생이 박살나가지고 에라쌍 뭐 나도 그렇고 인생이 뭐 이러냐
지구 망해라
다 망하면 다 망하면 어떠냐 다 쫄딱 다 죽어버리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삼체인들한테 우리 좀 다 죽여달라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삼체 1권에서의 제일 큰 테마였었죠. 저도 사업시험 마지막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들은 생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에라이쌍 뭐 지구 멸망 안 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네. 예원재 박사님도 저보다 한 100만 배쯤 더 심한 이런 심적 고통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되었죠. 자, 이런 이론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이론은 제 이론입니다. 착한 외계인 가설입니다.
직접 만드신 이론입니까?
뭐 다른 데 다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름은 제 이론으로 네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자,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문자 시대 이후로 이제 우리가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뭐 대충 한 3, 4천 년 됐잖아. 3, 4천 년 되는 동안에 이 정도까지 왔어. 근데 앞으로 또 한 3, 4천 년을 버틸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 핵무기도 너무 발달돼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각종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 문명이 문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심성이라든지 본성이라든지 또는 시스템이라든지 사회 구조를 갖다가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계 문명과 만나기 훨씬 전에 다 죽을 거야. 외계 문명도 비슷하지 않겠냐. 거기도 만약에 트럼프 같은 놈이 한 3명 연달아 나왔다 생각해봐.
끔찍해.
끝장이야. 예. 그건 뭐 안드로메다로 우리가 아무리 개념을 쏟아본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또라이 같은 외계인 안드로메다인이 나오면 안드로메다 멸망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착한 외계인이 아니면 인터스텔라 여행을 할 만큼의 과학기술을 절대 발전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까지 날아오는 외계인이라고 그러면 착하지 않으면 즉 다른 존재, 다른 문명들과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문명이라고 그러면 진작 저것끼리 싸워서 다 죽었을 것이다. 지금 최근 나온 프레데터 영화에서도 보면 프레데터의 야우차인들은 매우 호전적인 인간들입니다. 그 호전적인 인간들은 저기를 막 죽여. 그 저기를 막 죽이는데 무기도 엄청 좋아. 싸움도 엄청 잘해. 그런 애들은 결코 문명적인 발전을 갖다가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저기를 싸워도 다 죽을 거니까. 이런 이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뭔가 선의에 기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까 저번에도 페르미의 역설대로 왜 외계인이 없느냐에 대해서 여기에서 외계인이 그 많을 것 같지. 왜냐하면 별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별로 안 많을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면 대여과기 가설이라고 만듭니다. 대여과기. 뭐 문명이든 뭐든 생명이든 이런 데가 뭐 좀 지날 만, 뭐 좀 번성할 만 하면은 엄청나게 큰 난관이 닥쳐서 말 그대로 여과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봐도 45억 년 역사 중에서도 대멸종만 6번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지구 생명체 90% 이상이 싹 날아간 적도 있어. 지금도 뭐 지금 뭐 7번째 멸종 시기 아니냐 이러면서 인류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뭐 핵전쟁 몇 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싹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과기들을 많이 거치는데 외계인들도 비슷할 거라는 거지. 난데없이 진짜 어디서 소행성 하나 날아와가지고 그거 못 막아가지고 그냥 뻥 터진다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거기서 뭐 초대형 화산이 터졌는데 아 이거 감당 안 된다. 슈퍼맨이 크립토 행성이 그렇게 망했어.
아, 네.
예, 거기 화산 터져가 망했어. 이런 식의 여과들, 이런 그 대여과 장치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연 환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우주상의 변화에서 어디 근처에서 듣도 못한 초신성 하나가 폭발을 해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뭐 우주 방사성이 와장창 와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이런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는 우주 문명 내부에서의 붕괴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우주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동네의 문명 생명체들은 싹 다 죽어버렸어.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계 생명체를 만나서 이게 어둠의 숲에서 나타난 불쑥 태어난 맹수한테 우리가 망할 확률보다 우리끼리 먼저 싸우다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올만한 문명이라고 그러면 로키처럼 공감 능력 매우 풍부하고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문명이라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이 정반대편에 있는 세계관은 3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3체와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정말 정반대편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체는 우리의 외계 문명은 우리의 제일 가까이 있는 외계 문명은 우리한테 무조건 적대적일 것이야. 그리고 이 삼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어떤 외계 문명이라도 무조건 타 외계 문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적일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둠의 숲에 있기 때문에. 삼체인들이 지구 문명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발달해 있어요. 얘네들은 막 뭐 차원을 저부터 폈다 하고 막 뭐 저기 원자 하나를 갖다가 갖고 해가지고 차원을 넘뜩해가지고 뭐 지구를 갖다 다 뭐 감시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구인 정복하면 그만하냐. 근데 삼체인들이 왜 지구인들을 쌍둥이 날리려고 그러냐. 3체가 사광년이 있어가지고 광속의 1%로 속도로 날아가면 400년 걸려요. 400년 후에 인류는 우리 삼체보다 문명을 더 발달시킬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우리가 40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날아가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만만한 지구 미개인들 우리 한번 손 좀 봐줄까 했는데 지구인들이 우리보다 과학 훨씬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더 몰살하게 생겼어. 그래서 삼체인들이 미리 지구 문명이 발전을 못하도록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야. 싹을 자르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하는 게 뭐냐? 입자 물리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삼체에서의 몇 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입자 물리학자 소중한 줄 알아. 입자 물리학자들이 삼체인들의 방해를 받으면 인류 문명 자체가 발전을 못해. 라고 하는 게 삼체에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프로젝트 헬메리는 그래서 착한 외계인 가설에 입각해 있습니다. 로키인들, 로키 에리드인 행성들, 외계인들은 공감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로키가 사는 행성의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이런 설정들도 있습니다. 그 동네의 환경 내에서는 서로 간의 공감이 잘 돼야지만 생존할 수 있어. 가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 로키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 라이언 고슬링이 그냥 그래 그럼 네 이름은 로키로 하자.
맞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부르면 어때?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넌 이제 난 로키라고 부를게. 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키라고 불렀고. 그래서 로키가 마누라가 있는데 마누라 이름이 에이드리안이에요.
아, 네네네. 예. 그거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로키 영화에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나오는 로키 영화에서 로키의 부인이 에이드리안이죠.
예, 에이드리안이죠. 그 엄청 두드려 먹고 난 다음에 에이드리안 하는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배우가 그 프랜시스코 폴라 감독 딸인가 뭐 그럴 텐데.
맞아. 예, 그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이런 재밌는 요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역시 수없이 쏟아져 있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것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헤일메리적 세계관에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외계인들과 통신하려고 하는 것. 외계인들 일단 궁금하기도 하지만서도 저 외계인들과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해. 그리고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우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하고 우주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계속 외계 문명과 교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계 문명이 우리 저기 헬메리에 나오는 로키인의 행성들 정도는 지구와 뭐 사실 문명적 수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보다 문명적 수준이 뭐 말 그대로 엄청나게 높은 이런 외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영화 콘택트 또는 영화 콘택트 둘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뭐 지구인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어마어마한 수준을 갖고 있는데야. 얘네들이 볼 때 우리 지구인들은 얘네들 볼 때 지구 동네에 날아다니는 무당벌레 보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 무당벌레들한테 이제 뭔가 문명적인 걸 갖다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아 이거 좀 하다한데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를 관찰하고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비슷한 시기의 문명을 만난다고 그러면 그래서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소통하는 것도 쉽잖아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개랑도 소통하는 게 그렇게 몇 마디 안 되거든. 불러가지고 야 똘똘아 밥 먹어라 뭐 이 정도 알아들어요. 뭐 앉아서 이런 것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외계인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어렵겠지. 영화에서는 수학으로 일단 먼저 소통을 시작을 하는 걸로 나오죠. 자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대화도 하려고 그러고 존재도 찾으려고 하고 결국 우리는 이 세계관에 기초에 있습니다. 적대적이고 위험천만하다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는 아즈텍인들의 운명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당연히 우위에 있겠지. 이까지 날아올 정도가 되면 그런 데에서 반항해 봐야 뭐할 거요. 어차피 이왕이면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긴 것도 우리랑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우리랑 뭐 접점 하나도 없고 완전히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이런 외계인들과 만나도 우리는 우호적으로 친근하게 공감하면서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지구인들끼리 뭐 이렇게 지구 보고 싸울 일이 뭐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삼체적 세계관에 이어서 우리 헤일메리적 세계관에서는 좀 더 우호적이고 친근하면서도 우주시민적인 이런 세계관의 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좀 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일 외계인과 접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단 트럼프가 뭔가 인류의 대표로서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제일 세니까
그러니까
외계인 뭐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 외계인들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말하기 시작하면서 죄도 않는 뭐 이제 이런 거 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3차적 세계관과 헤일메리드 세계관을 비교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세계관에서는 헤일메리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네. 네.
우리 스트라다 박사의 관점을 봐서 만약에 전 지구적 위기가 왔을 때에 좋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라다 박사라 그러면 이제 그 영화에서 지구에 남아서 지구 그 태양 구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굉장히 좀 냉정한
네,
그런 여자죠.
맞습니다. 네. 네. 이분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CMS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기의 어떤 전지구적인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는 지구가 좀 망하게 생겼어.
네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럼 이 지구를 망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을 찾아야 돼. 근데 해결책이 지금 뭐 완전 아무도 못하겠어. 뭐가 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 위기 상황에서 지구는 한 명의 절대 권력을 갖다 선출을 합니다. 말 그대로 비상대권자를 임명을 하고 이 비상대권자한테 말 그대로 모든 권한을 다 물어줍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좀 해결을 봐라. 해서 이 사람이 만든 마지막 최후의 헤일메리적 해결책이 라이언 고슬링을 우주로 실어 보낸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인 스트라토 박사는 막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야.
일단 작품에서는 원래는 북유럽 출신의 여성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소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독일 배우가 연기를
그렇죠.
했어요.
산드라 네. 휠러 독일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배역도 정말 너무 잘했어요.
네네.
아주 그냥 냉정하게 보이고요. 표정도 그렇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영화에서는 가라오케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구멍은 줬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 관객들이 너무 미워하지 않도록 약간 배려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인물을.
소설에서는 짤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 노래가 소리가 얹었네. 그리고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인간적인 감정 다 배제하고 말 그대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는 절대 권력자로서 그리고 만약에 지구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의 권한을 풀로 활용을 해가지고 실현을 해내고 그걸로 해서 결국 인터스텔라 여행이 가능한 우주선까지 만들어서 실어 보내잖아.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영화에 프로젝트 헤일메리적인 이런 영화의 반대편에 있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돈 룩업입니다.
아, 돈 룩업.
예. 네. 돈 룩업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인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해성이 떨어지죠.
예. 네. 갑자기 지구로 해성 저기 소행성인지 해성인지 뭐 떨어진대. 이제 우리 곧 망할 거야. 그런데 이때 지구의 리더는 지금 그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만들어진 영화라 가지고 거의 트럼프를 완전히 이제 묘사를 했죠. 트럼프 같은 애가 미국 대통령이야. 이래서 오만 개삽질을 하다가 결국 아무도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이게 일기 트럼프 때에 있던 일이고 지금 2기 트럼프는 1기 때보다도 상태가 더 안 좋아가지고
네.
지금 만약 아스트로파지가 뭐 태양 파먹고 왔으면 우리는 그냥 뭐 다 얼어 죽는 겁니다.
아, 절망적이죠.
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헤일메리에서는 스트라토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과학자야. 과학자라서 굉장히 과학적이야. 그리고 말 그대로 T of T야. F적인 요소가 아예 없어.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돼. 그래서 확실히 문제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위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은 거의 완벽해 보여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결국은 해내는 것이니까. 그러나 또 달리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현재 사회 시스템으로 봤었을 때 이 영화의 이 스트라트 박사의 존재를 우리가 이게 소설의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라고 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영화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첫째로 전 지구적인 비상 대권자의 존재가 가능할 것이냐. 곧 지구에 위기가 온다고 그래.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최고의 인재를 뽑아가지고 얘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거 안 되잖아요.
동의할 리가 없죠.
예. 네. 우리 50년 후에 지구 온난화로 우리 죽는 거 다 알아요. 우리 무조건 다 죽어요. 50년 후에 지금 이대로 가면 뻔히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걸 위해서 최초로 했던 게 그나마 유일하게 의미 있다라고 했던 게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그거 트럼프가 깼잖아. 깨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그걸로 욕 먹나? 그걸로도 욕 안 먹어요. 미국 내에서는 뭐 그렇지 뭐 돈 안 쓰고 좋다야 이게 답니다. 우리는 아스트로파지 같은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위기를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비상대권자 또는 이런 거를 만들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대로 갑니다. 얼어 죽기 직전 됐어야 후회 정도 하겠지. 네. 그리고 바로 눈앞에 혜성이 떨어져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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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하늘 쳐다보지 마라. 네, 안 쳐다보면 없는 거다. 라고 끝까지 갑니다. 매년 허리케인이 그렇게 오고 뭐 가뭄 오고 홍수 오고 산불 그렇게 나도 뭐 안 본 그만했지 뭐. 우리 동네 괜찮아.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소설 삼체에서도 삼체인들이 날아오고 있는 걸 삼체인들이 얘기해줘요. 우리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셔. 삼체인들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 가니까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400년 후에 와. 그런데 400년이야 400년. 400년 후에 온다는데 그럼 400년 후에 너네 다 죽을 거야. 삼체인들 또 솔직히 얘기해줘요. 우리 미안하다 다 죽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설 속의 지구인들은 400년 후에 삼체인들의 침공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인 현재의 지구인들이라고 그러면 400년 야 40년 후에 올 지구온난화도 준비를 안 하는데 400년 후에 있는 걸 뭘 준비를 하냐. 한 300년 놀다가 나중에 막판에 한 100년 있다가 준비하면 그만이지 뭐 라고 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그걸 위해서 지구의 자원들을 갖다가 격출해서 여기에다 쏟아부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위기 대응을 못하는 이런 종족입니다. 우리 지구인들.
잠깐 상상했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일단 그거와 관련된 종교들이 막 생겨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쪽과
네네.
아니다 진짜로 온다 이거 이제 갈려가지고 이제 허구한날 싸우고 이제
그렇죠. 예, 진짜로 온다라고 믿는 쪽에서는 그걸 대비한다기보다도 열심히 우리 삼체인들한테 치성을 드리는
아,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뭐만 하면 도박 걸드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박 사이트에 또 이제 진짜 온다 안 온다 뭐 가지고 온다, 이제
온다. 맞아. 뭐 진짜 온다에 걸었으면은 오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뭐 걸고 말고 뭐해. 네, 안 온다에 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헬메리에서는 여기 비상대권 말 그대로 시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문제 해결을 맡기는데 여기에서는 실제로 대권을 갖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대권자의 권력 행사를 갖다 제한하는 장치가 없어요. 그걸 없고 이 사람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에 전 지구인들이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돈 누겁의 아수라 장관은 완전히 반대되는 행사였죠. 이거는 맞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전 직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일 거야.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그 제일 똑똑한 사람의 한 명의 지성에 전 직원들이 1번 맡길 수 있느냐 2번 맡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진짜로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제목 자체가 그게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지만 한번 해보는 거라는 걸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헤일 메리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던져보는 슛 같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던져보는 슛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슛을 갖다가 예를 들면 1번 뭐 러닝백이냐 2번 러닝백이냐 둘 중에 뭐 누구한테 던지는 게 더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뭐 과학자들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1번한테 던지는 게 제일 수학적이에요. 수학적으로 맞아라고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옵션은 1번 내지 2번 내지는 다른 제3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소설에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게 맞게 보이는 거고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영화에서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미 뭐 스포일러 다 됐으니까 뭐 걱정하시고 뭐 듣고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이 안 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가면 뭐 다 죽는 건데 나 네. 죽으란 말이냐 죽으란 말이다. 그냥 가라. 근데 아, 나 안 간다고 막 뭐 진짜 볼썽 사납게 막 도망다니고 이럽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말도 안 소리하지 마라. 아, 네 지금 지구의 운명이 다 걸려 있는데 네 지금 목숨 아깝다고 해서 어차피 너 안 가도 죽고 가도 죽어. 라이언 고슬링이 안 가면 30년 후에 죽고 가면 지금 죽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어차피 죽는데 뭐 다 죽어. 가. 해서 억지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라이언 고슬링이 가고 난 다음에 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차피 보내 안 오면 거기서 뭐 저기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해결책을 찾아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외통수에 걸렸으니까 어쨌든 뭐 찾아오겠지라고 헤일메리 패스를 갖다가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인 설득에 설득에 기여한 자발적인 선택으로 간다고 그러면 좀 더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비상대권자 스트라토 박사는 설득 안 합니다. 설득할 시간이 어디 있어 새끼야. 그걸 설득한다고 해봐야 뭐 할 말 다 했어 나는. 가야 돼. 너 가야 돼. 너 안 가거나 우리 답 없어. 네 밖에 갈 놈 없어. 가. 이거 설득이 다 안 되고 뭘 또 설득하고 말고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 절차, 민주적인 의사결정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방법은 최악의 방법은 트럼프식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뭐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간 소리나 계속하고 도미세 지진하고 있다가 그냥 다 죽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최악의 방향이니까 이걸로는 말 그대로 블랙 코미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편에서는 말 그대로 최강의 권력자가 나와서 지구상의 자원들을 리소스를 풀로 동원해서 최고의 해결책을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류의 카이사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우리 지구인들을 이끌어줘 라고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평생 동안 이렇게 규범막을 갖다가 뭐 끼고 살던 저로서는 그게 되나 저게? 저게 일단 소설 속의 상상의 산물이니까 저런 식으로 간다라고 설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게 과연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실현 가능한가. 첫째로 저런 비상대권자가 나오지도 않을 거지만서도 그 비상대권자가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 그 결단에 대해서 권력적으로 승인이 되어야지만 소위 말하는 우리 저기 법학에 사는 거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그 비상대권자가 뭐 당연히 뭐 내가 권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에게 권력이 있다라고 지구인들이 승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자원을 갖다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작출해 낼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안 나왔지만서도 소설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스트로파즈를 대량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이걸로 우주선 연료를 써야 돼. 그러려면 양이 많이 필요해. 근데 이걸 팔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하라 사막은 뭐 무너졌냐? 야 마포대교 양화대교 무너지듯이 뭐 사하라 사막 무너졌냐? 사하라 사막에다 태양광 패널 다 깔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하라 사막을 갖다가 다 패널로 다 덮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에너지로 아스트로파즈를 뿔린다라고는 설정이 나옵니다.
소설에 나오는
네, 소설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전 지구상에 있는 애들한테 다 격출을 해야 됩니다. 미국한테 뜯어내고 중국한테 뜯어내고 뭐 유럽 다 뜯어내야 되는데 그거 야 내 나라 왜? 그러니까 야 30년 후에 우리 지구 온난화 다 죽는데 유일한 해결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다 필요해. 돈 내 나라. 미국에 트럼프 있으면 안 해. 됐어. 아예 몰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아 우리도 가난해요. 뭐 우리도 지금 이거 하나로 돈도 없고요. 뭐 이것도 문제고. 한국도 문제고. 우린 저출산 뭐 안 돼요. 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강제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무력으로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네요. 진짜.
예. 그러면 결국 전 지구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전 지구적인 동의는 뭘로 이루어낼 수 있느냐. 스트라트 박사가 라이언 고슬링을 갖다가 그 우주선에 그냥 재워가지고 태워보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거죠. 결국 이걸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운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헤일메리 패스를 던지기 위한 필수 요소는 딴 게 아니라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냐. 그 정당성이 지구인들에게 설득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넷플릭스의 돈 누것과 반대편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의 헤일메리의 지도자 스트라트 박사는 정말 너무 위대한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스트라트 박사는 아마도 우주도 못 만들 것 같고 헤일메리 패스도 못 던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을 갖다 뭘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진짜 말 그대로 로마의 독재관 같은 이런 이미지인데
그 플라톤의 그 철인 정치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믿고 맡기려면은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완벽한 그런
초인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오로지 공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초인, 그런 철인한테 이 정치를 맡겨야 된다.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뭐 니체식, 뭐 위버맨식 뭐 이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건 잘 없잖아.
그런 사람이 없죠, 일단.
네. 아니, 그래서 차라리 뭐 오히려 위대한 민주적 지도자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맞는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스트라토 박사와 같은 리더십은 사실 이란의 신정체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란의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그 성직자 라흐바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야톨라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아야톨라는 그냥 성직자 중에 이제 뭐 주교 대주교 할 때 이제 그런 계급이고 그 최고 통치자는 라흐바르라 그러는데 그 라흐바르가 이제 어떤 그 신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믿음 이걸 가지고 이제 그에게 권위를 몰빵해 주는 체제인 거잖아요. 근데
맞아.
그게 또 얼마나 부작용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에 저게 뭐 사심 없이 그렇게 뭐 신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만 하겠어 뭐 이제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란의 그런 라우바르가 지금 현재 미국이 쳐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나한테 권력을 몰아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말 그대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따라주셔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서사가 만들어졌고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라는 신정체제가 뭐 더 강력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높게 되겠죠.
네.
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래서 어쩌면은 당장에 닥친 미국과의 전쟁에서 어떤 뭐 구심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는 이란 페르시아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 신정체계로 뭐 얼마나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외부인의 시선에서는 사실 솔직히 드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 범위를 넓혀본다라고 그러면 뭐 지구적인 위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서도 같이 통하는 맥락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뭐 SF 영화인데 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봤어요. 꽤 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맞아. 근데 2시간 넘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자세히 뜯어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 정말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뭔가 종족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장르가 하드 SF잖아요.
네네.
반대편에는 뭐 스페이스 오페라 또는 저기 소프트 SF 이런 건데 하드 SF가 대부분 다 지루하고 어렵고 좀 그래요. 진입장벽이 높아가지고 저는 뭐 몇 개 시도해봤다 에이 뭐 대충 그랬는데 이 소설만큼은 정말 생각거리도 풍부하고 사실 뭐 저처럼 과학 잘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따라가서 즐길만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숱하게 나오고 있는 이 과학자 여러분들의 해설들이나 설명들을 들으면 이 소설과 영화가 훨씬 재미있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앤디 위어라는 이 원작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하드 SF를 가지고 이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사람들이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감정을 이입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3체도 뭐 1권은 하드 SF스러웠었는데 한 3권 늘어가면 뭐 이건 무협지다 이런 무협지가 없다 이런 수준으로 이제 날아가 버리는데 뭐 즉 앤디 웨어 소설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저는 뭐 여기서 문과적인 문과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역시 사회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사회적인 얘기는 설사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뭐 지금 우리가 배워온 바, 알고 있는 바, 느끼고 있는 바의 연장선에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생각할 거리들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느끼게 되는 게 생각하게 되는 게 좀 전 지구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우리 혹시나 외계인을 만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빨리 트럼프의 그런 체제가 끝났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외계인 오기 전에 우리 지구온난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네. 아, 그 전에 빨리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네. 아, 정말 재미있게 프로젝트 헤일메리 우리 하소장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탁PD
하성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수없이 반복된 일상에 나무나 하루가 지겨워 내 마음은 훌쩍 떠나고 싶어.